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 선전의 한 거대한 공장에서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나 평면 TV를 조립하듯이 15분마다 인간형 로봇 한 대가 생산 라인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2026년 6월 17일자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보고서에 명시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많은 자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찾아내는 걸 즐깁니다만, 솔직히 이번 문서는 그 변화의 스케일과 속도 면에서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저 역시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폭발적인 속도감에 아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그저 단편적인 산업 동향 요약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나 또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기술적 생존 전략, 그리고 그 결과물로 막 쏟아져 나오는 혁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퍼즐인 거죠.
네, 퍼즐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래서 오늘의 논의를 위해 여러분의 머릿속 배경을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미래 도시의 스카이라인으로 잠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온사인이 빛나는 미래 도시. 좋은 접근이네요. 그럼 이 미래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 바로 두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드웨어나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AI 모델이랑 반도체라는 뇌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첨단 칩 수출을 되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 건가요?
그 제재라는 장벽 앞에서 중국의 두뇌가 오히려 약간 기형적일 만큼 빠르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기형적인 만큼 빠르게요.
네. 첫 번째 지표가 바로 수요의 폭발인데요. 여러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인 오플라우터 집계를 보면 AI 대모델 주간 호출량이 무려 44.6조 토큰을 돌파했습니다.
와, 8주 연속 증가했다고 하던데, 잠깐만요. 44.6조 토큰이라는 숫자의 규모가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엄청난 단위죠.
AI 업계에서 말하는 이 토큰이나 호출량이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아주 쉽게 말해서 토큰은 AI가 언어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의 뭐랄까 생각 조각이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생각의 조각이요?
네,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때마다 수천 수만 개의 토큰이 막 소비되거든요.
그렇군요.
호출량이 이토록 늘어났다는 건 사람들이 AI를 단순히 신기한 챗봇으로 테스트해보는 단계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업무나 실생활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실질적 출원 수요 폭발 구간에 진입한 거죠.
아, 실질적으로 막 써먹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소화해야 하니까 당연히 칩 수요와 전력 소비가 한꺼번에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지금 제재로 묶여 있잖아요. 이 빈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화웨이의 부상이 돋보입니다. 사실 화웨이가 승 950PR이라는 자체 칩을 양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자체 칩이요? 성능이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칩의 가격이 7만 위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최상위 라인인 H200 가격의 3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와, 3분의 1도 안 된다고요?
네, 시장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틱톡 모기업이죠. 바이트댄스가 무려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어치를 발주했습니다.
56억 달러요? 세상에.
데이터 센터 수십 개를 꽉 채우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 엄청난 자본이 자국 칩 생태계로 단번에 흘러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역시 지금 대규모 발주를 논의 중이고요. 그 결과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 내 자국산 AI 칩 점유율이 52.3%로 사상 처음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절반을 넘겼네요.
네, 그 중에서 이 승등 칩 단일 모델이 37%를 점유하고 있죠. 이거는 엔비디아 없이는 AI 연산을 할수 없다는 기존의 상식이 수치상으로 완전히 깨져버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보죠. 사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첨단 AI 생태계로 향하는 기술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약간, 촘촘한 그물로 거센 강물을 막으려는 시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물로 강물을 막는다. 적절한 비유네요.
고성능 칩을 구하지 못하는 이 물리적인 결핍이 오히려 중국 AI 모델들로 하여금 적은 연산력으로도 살아남게 만드는 뼈아픈 효율성을 강제로 진화시킨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시각이 아주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결핍의 경제학이 기술적 구조 혁신을 이끌어낸 셈인 거죠.
결핍이 혁신을 낳았다.
네. 하드웨어 성능이 부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조를 뜯어 고쳐서라도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바이두가 최근 내놓은 어니 5.1 모델이 이걸 정확히 증명하죠.
아, 그 글로벌 모델 평가에서 4위에 올랐다는 그 모델이요?
맞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기술이 바로 MOE, 즉 전문가 혼합 구조입니다.
모의 구조라는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방식인가요?
거대한 종합병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종합병원이요.
환자가 왔을 때 모든 과에 수백 명 의사가 한꺼번에 막 달려들어 진찰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전력이나 연산 낭비가 심하겠죠.
아,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네요.
반면에 모의 구조는 환자의 증상을 딱 보고 필요한 안과 전문이나 정형외과 전문의 몇 명만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오, 진짜 스마트하네요.
덕분에 바이두는 이전 버전 대비 두뇌의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 크기를 3분의 1로 줄였고요. 훈련 비용은 단 6%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서도 글로벌 최상위권 성능을 뽑아낸 겁니다.
와, 생존을 위해서 극도로 효율적인 두뇌의 라우팅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한 거군요. 전력과 연산량을 그만큼 아끼면서 성능을 유지하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효율적인 두뇌를 자신들만의 성벽 안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의 대표적 AI 기업인 지푸는 최신 모델 GLM-5.2를 누구나 상업적으로 변형하고 사용할 수 있는 MIT 라이선스 형태로 전 세계에 완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무료 배포요?
네. 동시에 자체 개발 도구인 제이즈 코드 3.0도 함께 공개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로 고립될 위기에 처하니까 아예 자신들의 오픈소스 생태계를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공짜로 쫙 뿌려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3자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아예 중국의 코딩 표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대한 역공 전략으로 읽히네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상무부는 해외에 위치한 중국 법인들에게도 AI 칩 수출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본사가 중국이면 자회사까지 모조리 막아버리겠다는 강경책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엇박자가 발생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국 상원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거든요.
아, 그 대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미묘한 줄다리기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사실 양측의 입장을 떠나서 현실의 틈새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미국 안보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가 안보를 말하면서도 사실상 산업적 우회로를 열어두는 전략적 비일관성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죠.
전략적 비일관성이요?
네, 완벽한 봉쇄도 아니고 완전한 허용도 아닌 이 모순적인 규제 지형 속에서 오히려 중국의 칩과 모델 내재화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두뇌가 가볍고 똑똑해지면서 독립을 잃었다면 당연히 다음 수순은 그 뇌를 담을 물리적인 몸통이겠죠.
네,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15분마다 조립되는 로봇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무려 140개 이상의 업체가 330종 이상의 인간형 로봇을 시장에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업계에서는 이 숨막히는 상황을 인볼루션, 즉 끝없는 과잉 경쟁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과잉 경쟁이요?
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조차도 현재 생산량이 실제 시장의 소화 능력을 크게 웃돌고 있다면서 업계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아, 140개 업체면 너무 많긴 하죠.
자료에 등장하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가 이 역사적 패턴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는 500개가 넘는 전기차 브랜드가 난립했었습니다.
맞아요. 엄청 많았죠.
하지만 잔혹한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지금 유의미하게 살아남은 곳은 10여 개에 불과하잖아요. 로봇 시장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15분에 한대요. 이건 뭐 진짜 예전 스마트폰 공장 같잖아요.
네. 홍콩 상장을 준비 중인 엔진 AI의 선정 공장 이야기를 보면 과거 헬리포디의 다동차 컨베이어 벨트 혁명이 지금 로봇 산업에서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이제는 금속 팔다리를 가진 로봇 시장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로봇 회사가 도산하고 거대한 투자금이 공중으로 증발하겠지만 그 피투성이 전장에서 끝내 살아남는 소수의 승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네, 부품 단가를 극한으로 후려치고 제조 공정의 달인이 된 글로벌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포식자요?
자본의 흐름이 이미 그 승자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출하량 1위인 유니트리는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과창판에서 무려 42억 위안의 거액을 조달하며 상장 심사를 통과했거든요.
42억 위안이면 꽤 큰 규모네요.
더 주목할 점은 이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유니트리의 H2 플러스 모델을 자사의 기준 로봇으로 채택하면서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 글로벌 자본이랑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달성 부른 소수한테 완전 압축적으로 몰리고 있네요. 그런데 이 로봇들이 단순히 뭐 연구소 안에서 걷기 연습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미 실전에 투입돼서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로보테라라는 기업은 2.8억 달러를 투자받고 중국 우정과 SF 익스프레스 같은 초대형 물류 거점 10여 곳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거든요.
아, 실제로 일선에서 택배를 나르고 있다고요?
네. 광저우 시설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로봇 한 대가 시간당 1200개의 소포를 분류하고 처리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인간 작업자가 처리한 양이 1392개였고요.
잠깐만요. 1200개 대 1392개요. 차이가 192개밖에 안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뭐 아직 인간이 이겼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피로를 느끼고 화장실도 가고 휴식도 취해야 하지만 로봇은 그냥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24시간 교대 없이 일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실질적인 1일 작업량 면에서는 이미 저 강철 근육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인간의 85% 수준까지 따라왔다는 건 이게 더 이상 박람회용 장난감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게다가 AI의 기하급수적인 학습 속도를 감안하면 저 192개의 격차조차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와, 머릿속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고효율 AI 두뇌를 탑재한 수백만 대의 로봇들이 도시와 물류센터에 쫙 풀리는 광경 말이죠.
그렇죠. 압도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이 물리적 세계에서 서로 쿵쿵 부딪히지 않고 실시간으로 협업하려면 지연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통신망과 또 이들의 폭주를 막을 교통 규칙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생태계의 세 번째 축인 거대한 뇌신경망과 새로운 질서입니다.
로봇의 몸통이 아무리 훌륭해도 신경망이 느리면 마비가 오듯이 로봇에게 통신망은 신경계 그 자체거든요.
아, 통신망이 신경계다.
네,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정보통신 3개년 실시 예견을 보면 2028년까지 1mm초, 즉 1000분의 1초라는 초저지연 통신 커버리지를 75%까지 달성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담겨 있습니다.
1000분의 1초요? 왜 그렇게까지 찰나의 통신 속도에 목을 매는 건가요?
클라우드 서버에만 의존하지 않고 로봇 본체에서 직접 데이터를 연산하는 엣지 AI와 원격 제어 때문입니다.
엣지 AI요?
무거운 화물을 들고 있는 물류 로봇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해야 할 때 데이터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다녀오느라 0.1초라도 지연이 생기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군요.
네. 그래서 이 1mm초 인프라는 진정한 자율 로봇 시대가 열리기 위한 필수 토대입니다.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통신사들이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토큰 단위로 과금하는 요금제를 선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죠.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토큰으로요?
네. 기기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AI 데이터량이 무려 140조 토큰에 달하니까요.
와, 데이터 중심에서 완전 생각 중심의 과금으로 넘어가고 있군요. 통신 인프라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규제의 속도입니다.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7월 15일부터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라는 게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미 가상연인이나 AI 가족 같은 감정 동반자 서비스를 법으로 규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기술이 사회에 막 퍼지고 온갖 부작용이 터진 뒤에야 허겁지겁 법이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중국의 이 빠른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규제를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AI와의 감정 교류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정서적 의존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아주 큰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비스 금지, 부모 동의 의무화, 노인 대상 건강경고 등을 명문화해서 아예 선제적인 빗장을 걸어버렸죠.
선제적인 밑장이요.
나아가서 지능체 에이전트 교범 응용 19개 시나리오를 통해 산업별 세부 가이드라인도 아주 촘촘하게 발표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혁신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계선을 아주 명확히 그어주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2026년 1월에야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것과는 꽤 대조적이죠. 이런 강력한 가드레일은 마치 레이싱카가 절벽으로 떨어질 걱정 없이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아, 낭떠러지를 막아주니까 더 맘 놓고 밟을 수 있다.
네, 사업자들에게 이 선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업화를 오히려 폭발적으로 가속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이 바다 건너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지갑과 우리 경제에 도대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립형 AI 생태계, 초저가로 쏟아지는 로봇 군단, 1밀리초 단위의 통신망과 발빠른 규제까지. 중국 내부의 이 빅뱅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5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3%나 폭증하면서 38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치만 보면 엄청나죠.
AI 수요 폭발 덕분에 우리 DDR5나 NAND 플래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성대한 파티가 열린 거 아닌가요? 좋은 일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화려한 축제에 취하기 십상입니다. 네, 당장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불피나게 팔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마치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 파티가 끝난다고요?
네, 이 파티의 구석에는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시한폭탄이 놓여 있습니다.
시한폭탄이요?
중국 칩 제조사들인 SNIC와 화웅 등이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우회하기 위해서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공급망 전체를 100% 내재화하려는 연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까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칩은 이미 화웨이 승등이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뇌가 기억을 저장할 메모리 반도체에 마저 중국이 스스로 자급자족하게 된다면 우리 수출에 완전 직격탄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위협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가장 핵심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아, HBM.
AI 연산 장치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데이터를 순식간에 실어나를 이 고속도로인 HBM이 없으면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고속도로가 막히면 소용이 없죠.
현재 중국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자급하지 못하는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HBM인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HBM3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주시해야 할 숫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숫자들인가요?
창신 메모리의 양산 성공 시점, 그리고 37%를 돌파한 화웨이 AI 칩의 점유율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앞서 제가 말한 그 성대한 파티라는 비유를 당장 수정해야겠군요.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무역 흑자가 막 폭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영원한 구조적 우위를 점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그 마지막 퍼즐인 HBM을 완성하기 전까지 허락된 시한부 호황 혹은 뭐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냉혹한 현실이네요.
매우 정확하고도 서늘한 요약입니다. 사실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창신 메모리의 자체 양산이 지연될수록 한국 반도체 호황은 연장되겠지만 그들이 수율을 잡고 양산에 성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수출 그래프가 꺾이는 뼈큰 변곡점, 즉 하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와, 변곡점.
그래서 눈앞의 흑자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홀로서기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다음 단계의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인지 냉철하게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흑자는 구조적 우위가 아니라 시간 벌기에 불과하니까요.
오늘 이 방대한 자료를 함께 짚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막 교체합니다. 미국의 촘촘한 제재라는 그물이 오히려 중국 기술 생태계를 결핍에 적응하는 돌연변이로 진화시켜버렸어요.
네, 아이러니하죠.
효율을 극대화한 그 두뇌가 140개가 넘는 기업이 쏟아내는 강철 몸통에 이식되고 1000분의 1초로 가능하는 통신망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동은 결국 우리 경제의 명줄인 반도체 수출의 유효기간마저 위협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파편화된 기술 뉴스들을 오늘처럼 하나의 선으로 꿰어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고 맥락을 쫙 연결할 때 여러분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여러분을 위해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15분마다 로봇을 찍어내는 중국 시장이 과거 전기차 시장처럼 잔혹한 출혈 경쟁, 즉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기차 경쟁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중국 기업들이 결국 초저가와 압도적 가성비로 전 세계 도로를 뒤흔들고 있죠. 만약 2, 3년 뒤에 이 140개의 로봇 회사 중에서 지옥을 뚫고 살아남은 단 5개의 기업이 원가를 극한으로 낮춘 1,500만 원짜리 초고도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서늘한 상상이네요.
여러분의 다음 직장 동료 혹은 경쟁자는 이 잔혹한 가격 전쟁에서 벼려진 피로를 모르는 강철과 AI의 결합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확실히 긴장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매력적인 상상과 함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당신의 지치지 않는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를 늘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밝고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탐구하십시오.